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출발한 여객기 한 대가 납치돼 몰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납치된 여객기 소속사인 리비아 국영항공사 아프리키아 에어웨이스는 납치범들이 조종사를 제외한 승객들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몰타 현지 언론은 승객 전원이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11명과 승무원 7명 등 118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여객기 납치범이 2명이며 이들은 한때 수류탄을 소지한 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객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무함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이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핵 확산 위협에 대한 언급이라며 핵무기가 테러 분자들과 불안정한 불량 정권들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나오기 몇 시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공보팀 인선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숀 스파이서 씨를 백악관 대변인에 임명했습니다. 스파이서는 6년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보국장을 지냈고 트럼프 정권 인수위에서 공보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수석 대변인을 지낸 제이슨 밀러는 백악관 공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씨의 홍보 담당이었던 20대의 호프 힉스 씨는 백악관 전략 공보국장에 임명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 국장인 댄 스카비노는 백악관 SNS 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동맹 강화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하와이 진주만을 함께 방문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미군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라며 두 정상이 이를 통해 화해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군 함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마르코 미니티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의해 사살된 인물이 베를린 테러 용의자인 아니스 암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암리는 밀라노 외곽에서 일상적인 검문의 일환으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총을 꺼내 경찰관의 어깨를 쐈고 이에 대응한 경찰의 사격에 사망했습니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암리가 더 이상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 19일 트럭 차량이 시민들에게 돌진해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살인 혐의 조사를 촉구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 대해서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한 민간단체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자이드라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 대해 유엔 직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 모르냐며 멍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필리핀이 유엔에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자신은 유엔 직원들의 고용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알후세인 대표는 성명을 내고 필리핀 사법당국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살인 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 필리핀 다바오시 시장 재직 중 범죄 용의자 3명을 직접 사살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밝혔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를 노려서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쳐나가는 경우 비핵화 대화 최우선 원칙을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5천만 달러로 대부분 식량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장이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이병호 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특수작전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같이 말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여야 정보위원회 간사들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포병 활용 연습과 청와대 습격훈련, 군부대 방문 등 군사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이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정세를 고려해 추가 도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정원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풍계리 2번 갱도에서는 동절기인데도 인원과 차량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지상 사출 시험이 실시됐고 새로운 잠수함 건조용으로 보이는 자재들도 계속 식별됐다고 이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군 장비는 70에서 90%가 30년 이상 경과돼 잦은 고장으로 작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리한 병력 동원과 만성적인 보급품 부족으로 탈영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의 전쟁 준비 태세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시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성실히 이행되면 북한의 연간 외화 수입은 8억 6천만 달러, 국민 총 생산은 3.7%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감소세가 3, 4년 지속된다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국정원장은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미북 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북한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관망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가 조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서 대남 선전 공세를 집중 전개해왔다고 이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는 촛불 시위의 동영상은 일절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자유로운 반정부 시위가 북한 내부에 확산될 것을 우려해 지난 9일 탄핵안 결의를 기점으로 비난 횟수를 하루 평균 33회에서 19회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지난 7월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출석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 자리에서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났는데도 한국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청문회에서 권력자들을 상대로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권력을 가진 정부를 주시하고 비판하는 게 한국 사회의 진짜 장점이라고 보며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를 노려 기만적인 대화 공세를 펼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새 국무장관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출범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미한 동맹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를 긴밀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 13일 렉스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가 지명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회담을 갖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신행정부 한미 상호간 편리하며 가능한 빠른 시점에 외교장관 방미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실시함으로써 긴밀한 대미 협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윤 장관의 미국 방문은 이르면 내년 2월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윤 장관은 틸러슨 지명자가 국무장관에 내정되자마자 동맹 강화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21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미한 동맹에 대해 보다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미 행정부의 교체 시기를 노려 북한이 기만적인 대화 공세를 펼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이 기만적 대화 공세를 펼쳐나가는 경우 비핵화되어 최우선 원칙을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로 핵 동결과 평화협정 등을 위한 협상을 북한이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할 경우 신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내비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장관은 현재 한국 정부가 전념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선 지금은 강한 약, 독한 약을 쓰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강한 약이 북한의 태도를 바꿔 의미 있는 비핵화로 나오게 해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모처럼 북핵 위기 발생 후 20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대북 제재를 둘러싼 국제 공조 분위기가 날아가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활용하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조율된 독자 제재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이라는 세계 축으로 내년엔 제재와 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선 미중 관계가 긴장과 갈등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더 많은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도 북핵과 관련해선 중국과 협력할 생각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의 정권 교체가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20여 통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미국을 비난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반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올해 안보리에 제출한 서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미국입니다. 북한은 올해 2월을 시작으로 이달 8일까지 유엔 안보리에 총 19개의 서한을 보냈는데 사실상 모두 미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미국이 핵잠수함이나 F-22 전투기 등 전략무기를 한국에 전개한 것을 비난하고 키 리졸브 등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국제사회 안보를 해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제재 결의를 채택하거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난하는 언론 성명을 냈을 때도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서한에 담았는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미국이 비난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3월 16일과 5월 23일, 8월 23일자 서한은 유엔 안보리와 유엔 총회가 미국의 도발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서한은 전체 19개 중 11개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외무성 대변인 등의 성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전하는 형태였고, 4개는 차성남 유엔 대표부 대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외무성과 유엔 대표부 명의의 서한이 각각 3개와 1개씩이었습니다. 북한의 서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에 집중돼 있지만 이런 주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로 올해에만 두 번이나 핵실험을 감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을 끼쳤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다른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도 북한이 반발하는 미한 군사훈련이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같은 최첨단 무기의 한반도 배치 역시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 차원이란 점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 올해에만 10차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가 북한이라는 한 주제를 놓고 이처럼 자주 심각하게 만난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보낸 19개의 서한은 올해 각국이 안보리에 접수한 약 1000개의 서한 중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한은 유엔 주재 시리아 대표부가 가장 많은 총 116개를 보냈고 이어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 옵서브 국가인 팔레스타인 순이었습니다. 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이스라엘은 20여 개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북한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총 7개의 서한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에서 다재내성 결핵치료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 재단이 최근 신청한 결핵치료약 대북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유진벨 재단이 지난 20일 결핵치료의약품과 병동건축자재 반출 승인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스티븐 린튼 유진벨 재단 회장이 어제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첫 물품 선적을 위해 며칠 전 통일부에 반출 신청을 했지만 호의적인 답이 아니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이 재단의 병동 건축자재 대북 반출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은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식량 같은 영양 지원에 집중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930만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각국 정부의 발표 등을 토대로 한 VOA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4,270만 달러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제공한 밀가루 7,300톤과 식품 184톤, 디젤류 704톤을 고려하면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겁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4,590만 달러로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함경북도 지역 수해에 대응한 중국과 태국 정부의 지원과 리텐슈타인의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스위스와 러시아, 중국, 독일, 스웨덴, 호주, 캐나다, 인도, 프랑스, 리텐슈타인, 덴마크, 태국 등 12개 나라입니다. 지난해 지원했던 한국과 노르웨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올해는 포함되지 않은 반면 지난해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던 인도와 덴마크가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도 올해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 기구들의 중앙 긴급 구호 기금 1,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30만 달러에 비해 36% 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스위스의 지원 규모는 1,04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유 지원으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미화 750만 달러 상당의 분유 2,130톤을 전달했습니다. 이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미화 300만 달러와 네 차례에 걸친 식량과 경유 지원 등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 세계식량계획 대북 영양지원사업에 미화 3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3월 밀가루 2,500톤, 그리고 5월과 6월에 밀가루 각각 2,400톤을 지원했습니다. 또 북한 수재민을 위해 설탕 136톤과 통조림 생선 20톤, 통조림 고기 20톤, 경유 704톤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독일 정부가 370만 달러, 스웨덴 320만 달러, 중국 3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스웨덴과 스위스, 캐나다, 호주, 리텐슈타인의 대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3배 이상 늘렸고, 독일과 태국 정부의 지원 규모도 각각 46%와 91% 증가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42%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제사회는 함경북도 수해에 대응해 북한에 1,300만여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스위스 등 6개 나라가 지원에 동참했고, 피해 복구와 재건 사업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올해 국제사회 대북 지원은 전체의 60%인 2,740만 달러가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습니다. 영양 지원에 이어 식수위생 사업에 630만 달러, 보건 사업에 590만 달러, 재난 감소 사업에 25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와 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은 올해도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양측 간의 경협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건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천국제종합운수소 대상리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긴팔을 휘두르고 온수 차량들이 실복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혼천국제종합운수소는 중도, 중조, 국지대계 군수 임무를 도맡게 됩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에 들어설 국제 버스 터미널을 소개하는 지난 11월 21일 중국 연변TV 뉴스입니다. 훈춘 국제 버스 터미널은 지린성이 추진하는 대북 경협 관련 기반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중국 지방정부는 올해도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랴오닝성의 경우 지난 6월 단둥에 있는 호시무역구 세관이 시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관 개설식에는 북한 대표단도 참여했습니다. 압록강변에 위치한 단둥은 중국 최대의 대북 교역 창구입니다. 랴오닝성과 단둥시 관계자들은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한과의 경협을 강화하고 단둥을 국제무역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단둥시는 반나절 일정에 북한 관광상품을 선보였고 성정부는 단둥 개성간 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하는 등 랴오닝성은 대북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은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대북 경협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경협 관련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훈춘 취안어 세관과 북한 원정리에 있는 신두만강 대교가 개통됐고 중국 지안과 북한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 세관에서 북한 측 세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최근 대대적으로 정비됐습니다. 또 훈춘시에 들어설 국제버스 터미널도 올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러시아와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실어나를 차량을 위한 것입니다. 지린성은 훈춘 인근에 있는 기존 두만강 경제합작구 외에 북한과 인접한 지안과 허룽에 새 경제합작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실제로 북한 무산과 가까운 허룽에 경제합작구를 만드는 작업이 최근 시작됐습니다. 또 관광합작에도 열의를 보여 두만강 유역을 둘러보는 하루짜리 관광상품을 개발했고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국제 관광 합작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705와 2325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대북 경협의 적극적인 지방정부와는 크게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영국 리즈 대학의 애덤 캐스커트 교수는 중국의 대북 경협 사업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be consistent because they don't want to choke off the North Korean economy. They don't want to see a North Korean collapse.
북한과의 경협 사업을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캐스커트 교수는 대북 경협이 중국 측에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중국 지방 정부는 앞으로도 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남북한 간 이산가족 문제를 환기시키고 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이 북한 가족의 만남을 촉구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죠. 그동안 이러한 입법 활동을 주도했던 미 의회 의원이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은퇴하게 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그동안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114대 회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공화당 소속 일리노이주 출신의 마크 커크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5선을 지내고 2010년 상원에 진출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미 정치권의 현안으로 처음 부각시킨 인물입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입니다.
벌써 16년 동안 이 사람은 이산가족 일을 자기 일처럼 해준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했습니다. 커크 의원이 법을 두 번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0년 연방 하원의원에 처음 선출된 커크 의원은 이듬해 3월 하원 전체 회의에서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커크 의원은 이차희 사무총장에게는 한인들의 힘을 모아 조직을 구성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자신은 법안 입안에 착수했습니다. 2007년과 2009년 커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2008년과 2011년 각각 발효됐습니다. 2011년 법안 통과 이후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방북하고 이산가족 서신 시범 교환 등 미북 간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모든 것이 중단됐습니다. 커크 의원의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아버님이 유교 참전 용사예요. 그리고 오면서 그 10달 된 한국 아기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 12살이고 이제 10살 된 아기가 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어디 밖에 나가오면 애를 울면 자기가 업었대 업고 걸어다녔.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는 또 다른 정치인.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으로 올해 46년의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는 찰스 랭글 하원의원입니다. 랭글 의원은 2014년부터 하원에서 미국 내 한인과 북한의 친척 간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계속 발의했습니다. 랭글 의원은 2014년 11월에는 의회에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담은 기록 영화를 상영했고 2014년에는 마크 커크 상원의원과 함께, 2015년에는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한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랭글 의원이 발의한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하원에 이어 이달 10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특히 랭글 의원이 마지막으로 상하원을 통과시킨 안건으로 기록됐습니다.
So I would like to include tonight as one of those proudest days that I've served in this august body and also to include
랭글 의원은 이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당시 오늘은 의회 재임 기간 중 가장 자랑스러운 날들 중 하나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이 분단과 이산가족 그리고 탈북민, 이 아픈 이야기를 이 동화처럼 따뜻하게 그린 연극이 서울 대학로의 한 공연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갈 거지?
아유, 이 할아버지 정말 가긴 어딜 갑니까?
우리 어디야 집이지? 집에 가야지.
내가 왜 할아버지...
서울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 1세대 실향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탈북민을 그린 연극 할배동화 공연이 오는 25일까지 열립니다.
그래, 빨간 기와지 울타리 안에 그 감나무가 있었지. 네가 태어난 곳, 어려서 살겠지.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누가 들으면 증발인 줄 알겠어요.
할배동화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월남한 실향민이 치매를 앓으면서도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탈북 여성을 자신의 딸이라 착각하는 이야기를 통해 분단과 탈북의 문제를 더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만든 연극인데요. 연출을 맡은 이우천 씨입니다.
이 할배동화는요. 그러니까 1세대 실향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25 때 이제 월남한 그런 실향민 네 얘기예요. 이제 지금 이 실향민 분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어떤 실향민들이 갖고 있는 아픔, 외로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오태영 작가의 통일 연극 그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그간 작품에서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며 역설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뤘다면 이번 할배동화에서는 북한의 가족을 두고 월남한 한 실향민의 눈물과 회한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픈 모습을 감싸고자 했습니다.
오태영 작가님이 젊으셨을 때부터 이 통일과 관련된 혹은 남북 문제와 관련된 작품을 계속 써오셨어요. 오태영 통일 시리즈 5탄인데 지금까지 4탄까지 계속 통일과 관련된 이제 작품을 계속 써오셨고, 이제 선생님이 그런 작품을 계속 쓰시는 이유는 물론 그것이 우리 한국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사회적 문제라고 보시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생님의 어떤 개인사랄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일단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작품을 쓰다 보니까, 또 제가 그런 작가의 그런 작품을 제가 연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노인은 동화 속 왕자님이 전해준 물건을 전달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치매 노인의 이 말에 마지못해 맞장구를 해주지만 결국은 모든 인물들이 이 노인과 함께 동화 속 인물이 됩니다.
별로인이라는 실향민인데 이 실향민이 이제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북에 두고 온 딸이 있는데 이 실향민 노인이 잘 가는 어느 다방에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 딸이라고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살자고 계속 이제 때를 쓰는 거죠. 치매 노인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아가씨는 북에서 살다가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탈북을 한 탈북자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말투가 이제 북한 말투를 쓰고 하니까 이 별로인이 이제 자기 딸인 줄 알고 딸이라고 그렇게 계속 우기고 이러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나중에 이 별로인이 북에 있는 고향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동네에는 4인방 노인분들이 계세요. 유쾌하고 놀기 좋아하고 뭐 이런 노인들인데 이 노인네 네 분이 이 별로인의 사정을 알게 되고 이제 가짜로 연극을 꾸며요. 여기가 이제 북한의 별로인이 살던 고향이다. 그 이제 공간도 대충 비슷하게 이렇게 꾸미고 해서 이분들이 옛날에 별로인이 북한에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역할을 해서, 어차피 별로인이 치매 노인이니까 그렇게 사실적으로 안 해도 별로인은 믿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네 노인들이 그 탈북자 여성과 같이 합심해서 별로인의 고향 그리고 별로인의 어떤 그 고향 친구들 역할을 해서 실제로 별로인이 자기가 고향에 왔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선물로 선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주인공 별로인 역은 지난 1969년부터 연기를 해오고 있는 원로 배우 정현 씨가 맡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 이념과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이산가족을 만들고, 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고, 요즘에 그 탈북자에 대한 어떤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그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 이산가족 그 상봉 그런 것도 없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뜨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아주 그 동화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연극입니다.
별노인이 자신의 딸로 착각하게 되는 탈북 여성 미숙 역은 배우 한보람 씨가 맡았는데요. 한보람 씨는 이번 역할을 통해 탈북 여성의 삶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탈북 여성에 대해서 저의 사회적인 관심이 있지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왜냐면 그들에 대한 삶을 TV에서 이제 잠깐 봤을 뿐이지 깊이 들여다보질 않았는데 탈북 여성을 맡으면서 아무래도 저의 어떤 이렇게 정보가 별로 없어서 어떤 뉴스도 찾아보고 특히 다큐멘터리를 많이 찾아봤어요. 네, 탈북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직접 고백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근데 정말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작년에는 1200명 이상이 탈북을 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여성이고 그리고 젊은 여성 같은 경우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다방으로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유흥 쪽에.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으니까.
배우들은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분단과 이산가족의 문제를 동화 속 이야기처럼 표현한 이번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꼭 내 일 같고 그죠? 남의 일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니까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한에서도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또 와요? 아버지가 믿으려고 하시겠어요? 환상에서 깨지 않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VOA
Washingt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 군비 경쟁이 다시 촉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또 최근 이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트럭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이탈리아 경찰에 사살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과의 관계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발언한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미국이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촉구를 한 겁니다. 예.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이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요. 핵무기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예. 기존의 미국 입장과는 좀 상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을 끌고 네. 있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응수한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도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몇 시간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군 지도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핵미사일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뚫을 수 있도록 미사일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핵 로켓 격추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이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성으로 봤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핵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소개해 주신 그 트위터 글을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 지도자들 입에서 핵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이 과거의 핵 군비 경쟁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미국의 핵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 뭐 구체적인 언급도 했습니까?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자 이 제이슨 밀러 트럼프 당선인 측 대변인이요. 트럼프 당선인이 핵 확산을 방지해야 할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면서 좀 의미를 좀 줄이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핵무기가 테러 단체나 불안정한 불량 국가의 손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란 겁니다.
예.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핵 보유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미국 군축 전문가들은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약 7,0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에 이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개선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실제로 이 핵무기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었다면,
예.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부터 약 50년 동안 미국이 유지해온 정책 방향이 바뀌는 셈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한 연설에서요.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끌겠다고 천명했고요.
예.
이듬해 러시아와 이전의 전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에 서명까지 했는데요. 장거리 핵탄두와 미사일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의 협정이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트럭 테러 사건, 이 용의자가 이탈리아에서 사살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19일 오후 성탄절 장이 있었던 베를린 시내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을 대형 트럭이 덮쳐서요.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일이 있었는데요.
예.
사건 직후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던 파키스탄 난민 출신 용의자는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서 풀려났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새벽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에서 이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마르코 민니티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네.
사살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베를린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아니스 암리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용의자가 독일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고 이탈리아로 도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 유럽연합 회원국이어서요. 특별한 제한 없이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는데요.
예.
또 밀라노는 이탈리아 반도 북쪽 끝에 있어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만 지나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테러가 발생했던 독일 수사당국에 따르면은요, 이 암리라는 인물이 튀니지 출신 난민인데요.
예.
원래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다가 학교에 불을 질러서 복역한 뒤에 지난해 6월에 독일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살된 이 아니스 암리라는 인물이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이 됐나요?
확실히 잘 모르는데요. 하지만
예.
지난 수요일 21일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이요. 베를린 트럭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사당국도 이 사살된 암리가 ISIL 대원이거나 최소한 그들의 동조하는 인물일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이 암리가 ISIL이 세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트럭 테러, 이 트럭을 이용해서 민간인들을 위협하는 이런 공격이 새로운 유형의 테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베를린 사건 같은 일이 몇 달 전에도 있었는데요. 지난 7월 14일이었는데 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아서 남부 해안 도시 니스의 행사장에 트럭이 덮쳐서 8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예.
이 사건은 ISIL의 소행으로 확인됐는데요. ISIL이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 올린 선동용 게시물을 통해서 폭탄이나 총기가 아니어도 공격할 수 있는 도구는 주변에 많다. 큰 자동차로 사람들을 덮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면서 추동자들한테 이 테러 공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이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서방 사회에는 성탄절 또 연말연시 행사가 많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 테러 대비에 비상이 걸렸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방 각국에서 연말연시 행사를 노린 테러 계획이 포착된 사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호주 제2도시 멜버른 번화가에서 동시다발 테러를 모의한 일당 7명이 체포됐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이 그레이엄 애스턴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이요. 이들이 계획을 실제 행동에 옮겼다면 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예.
연말 연시 테러 대응 대세를 한 단계 높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유럽 각국에서도 이 테러 모의를 사전에 적발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트럭 테러가 발생한 독일에서는 오늘 오베르하우젠에 있는 대형 상가 공격을 모의하던 이 코소보 난민 출신 형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또 영국 대테러 당국은요 지난주에 역시 대형 상가 계획을 세우던 6명을 테러 모의 혐의로 붙잡은 것으로 오늘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고요.
예.
이 벨기에에서도 성탄절 행사장을 노리고 사제 폭발물을 비롯한 살상 도구를 만들던 10명이 지난주에 체포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은 이 테러 대비와 관련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역시 테러 대비 한창인데요.
예.
미 국무부가요 최근 미국 시민들에게 연말연시 그 휴가 행사철을 맞아서 ISIL을 비롯한 극단주의 단체들의 테러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유럽을 여행할 때 유의할 걸 당부했고요.
예.
또 동부 최대 도시 뉴욕과 또 시카고, 보스턴 같은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 행사가 많이 몰리는 이 대도시에는 보안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
마틴 윌시 보스턴 시장은요 또 성명을 냈는데요. 시장 주변에 장벽을 설치했고 테러 모의를 사전 적발하기 위해서 인터넷 사회 연결망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올 한 해를 결산하는 회견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오늘요 왕이 외교부장의 연말 결산 회견을 특집 보도했는데요. 이 왕 부장의 회견에서 이 올해 국제 정세의 특징은 다사다난했다. 그러니까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하에 치열하고 복잡한 힘겨루기에서 이익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지난 9월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일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예. 이번 회견에서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또 앞으로를 전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왕의 중국 외교부장이 내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이끌 이 미국의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요. 미국과의 관계는 불확실성과 복잡한 요인에 직면하는 그런 양상이 커질 테지만 우리는 이 상호 존중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윈윈이란 말은 뭐 어느 쪽도 손해보는 편이 없이 상호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말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우려를 언급한 걸로 외신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불확실해졌다. 이럴 때일수록 상호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왕 부장이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강조한 것은요. 이 외신들이 해석한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이딴 대중국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는데요.
예.
얼마 전에 그 언론인 인터뷰에서 그 중국 정부가 대외 정책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일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를 했고
그렇죠.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국 차기 정부의 무역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의 그 대표적인 반중국 강경파 학자죠. 피터 나바로 교수를 내정하면서 중국이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왕 부장이 인민일보와의 이번 연말 결산 회견에서요. 올해 다섯 차례나 러시아와 고위급 회동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예.
내년에는 이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또 중국과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에 제소한 당사국이죠.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전면적인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기로 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중국이 남중국해 판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이 왕 부장이 필리핀과의 관계가 화려한 변신을 했다고 말하면서
예.
이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자욱했던 먹구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2017년에는 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 들어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2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3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고 낮에는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4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4도고요. 풍산 아침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영하 7도입니다. 웅기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고 오전에는 눈 예보가 있습니다. 서해북부는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고 서해북부 해상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세계뉴스입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출발한 여객기 한 대가 납치돼 몰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납치된 여객기 소속사인 리비아 국영항공사 아프리키아 에어웨이스는 납치범들이 조종사를 제외한 승객들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몰타 현지 언론들은 승객 전원이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11명과 승무원 7명 등 118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여객기 납치범이 2명이며 이들은 한때 수류탄을 소지한 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여객기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무암마르 가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인터넷 사후의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이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핵 확산 위협에 대한 언급이라며 핵무기가 테러 분자들과 불안정한 불량 정권들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 나오기 몇 시간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전투력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동맹 강화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하와이 진주만을 함께 방문해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인한 미군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라며 두 정상이 이를 통해 화해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미군 함대를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번 진주만 방문은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이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독일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 인근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마르코 미니티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의해 사살된 인물이 베를린 테러 용의자인 아니스 암리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암리는 밀라노 외곽에서 일상적인 검문의 일환으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총을 꺼내 경찰관의 어깨를 쐈고 이에 대응한 경찰의 사격에 사망했습니다.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암리가 더 이상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 19일 트럭 차량이 시민들에게 돌진해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호주 경찰은 성탄절인 25일 호주 제2의 도시 멜버른에서 동시다발적인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찰은 어제 멜버른 외곽의 주택 5곳을 급습해 7명을 체포했고 이 중 2명을 석방하고 레바논계 호주인 4명과 이집트 태생 남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순위파 무장단체 ISIL로부터 영감을 받아 테러를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장소는 멜버른 명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세인트 폴 성당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인지한 뒤 몇 주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에는 400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살인 혐의 조사를 촉구한 UN 인권 최고 대표에 대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한 민간단체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 대해 유엔 직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 모르냐며 멍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필리핀이 유엔에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자신은 유엔 직원들의 고용주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